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지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찬송하면서
나만 따라가리.
나
두 손 높이는 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예 목소리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부르고 영원히 주말차 야간에 괴롭었을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말차 우리 한 번 더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과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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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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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정결하게, 우리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애타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가 믿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 권능의 소유자가 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는 주의 얼굴을 뵈울 수가 없사오며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다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이미 결단한 일을 다시 청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저희 영혼에 함께하시어 인간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참회하는 심령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산천이 점점 푸르러져가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주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의 신앙도 더욱 짙어져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앞에 주의 백성된 감격을 안고 온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과 사업장, 낙망하며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취업과 결혼의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 울부짖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영이 새로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행복한 초대 행사를 통하여 지난 몇 주간 새로운 오이코스로 또는 새신자로 등록하여 양육받는 분들을 보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분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심령에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저희들에게도 저희 생의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한 목숨이 보다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언제나 웃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지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당회에서부터 영화부까지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멀리 나가 사명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 기도와 물질로 도와 그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나와 힘을 다해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카리스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주의 귀한 종 사자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답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복되고 형통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름을 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차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지금 저 목표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리더도 화이팅!
예, 두 번째도 완독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영상은 성경 통독 완독한 사랑방에 네, 피자, 치킨 배달하는 영상과 또 뭐였죠? 김범성 교구 특별 예배, 그 다음에 경로 관광. 이번에 경로 관광에 한 161명 어르신들이 참석했는데 역대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또 즐겁게 다녀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2024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실천사항입니다. 시작.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또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 가정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차 100일 성경 통독이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통독 계획표 팔찌가 주보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또 문자가 매주마다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문자 가는데 문자를 활용하셔서 하시고 성경을 직접 통독하시거나 아니면 오디오 파일을 이용하시거나 요즘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셔서 통독하시면 더 집중하기도 좋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별로 단톡방에 완독이라고 올리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가는 길이니까 더 쉽겠죠. 그죠?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통독을 끝내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오늘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주님 만나는 기쁨, 감동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셨는데 꿀송이보다 더 단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요 여성 예배가 이번 주는 석탄일이라서 가정 예배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권사회 1일 수양에 5월 18일 날 다녀오고요. 청년 교구 포유가 5월 19일 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내적 수요 수양에 5월 24일 날, 사역 훈련 내적 수요 수양에 5월 31일 날 교회에서 다 둘 다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랑빵지기 교육이 5월 28일, 6월 4일 이틀 있습니다. 모든 사랑빵마다 예비사랑빵지기를 세워주시고 또 모든 사랑빵지기들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사랑의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기쁨이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7일, 8일 이틀간 진행되겠습니다. 사랑의 순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항동 지역입니다. 왜 치앙마이로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결식 아동이 한국과 또 해외와 북한에 123명입니다. 그 123명 중에 태국 치앙마이에 사는 아이들이 55명입니다. 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몽땅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고 또 그 아이들 집에 가정 방문도 가고 그 아이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장년들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인데 비행기 표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신 우리 장년부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가 봄 소풍 5월 19일 날 또 봄 전도 축제가 5월 26일 있고 소년부가 오늘 야외배 대신에 교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중등부가 5월 19일 날 친구 초청을 하고 고등부가 5월 19일 날 야외배를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경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최완수 은퇴 안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최성희 집사님의 부친상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정혜자 권사님의 장남 강진우 형제가 5월 18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보통 식사 섬기면 광고를 안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광고합니다. 오늘 식사는 특별한 식사입니다. 변성기 집사님 가정에 섬기시는데 함박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부터 밤 그 11시까지 온종일 만들었습니다. 1,000명분을 만들었으니까요. 예, 두 개 드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시식을 해보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선물이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너무 서운해하거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 일단 나가실 때 사무실 교회 앞입니까? 교회 앞 마당에서 선물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분 말고요. 지난주에 오셨지만 못 받으신 분, 예,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지난주에 선물 받지 못하신 분 오늘 나가실 때 선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서운했어요. 예, 오늘 받으시면 안 서운할 거예요. 더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 통독 간증이 있겠습니다. 교구별로 대표 선수가 나오셨는데 오늘은 박승남 교구 대표 선수 이나숙 권사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남 교구 이나숙 사랑방의 이나숙 권사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 일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연말에 100일 성경 통독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와, 저거다 저거. 평상시 성경을 읽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향한 제 안의 갈급함이 통독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일 동안에 성경을 다 읽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으로 성경 통독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불안, 의심과 갈망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사랑방과 사랑방지기 카톡에 1일차 완독, 2일차 완독 이렇게 완독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완독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버지 창세기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제가 5일 만에 창세기를 다 읽다니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매번 창세기를 읽다가 외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책 같고 재미가 없어서 멈춰버렸는데 5일 만에 다 읽은 제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었다는 뿌듯한 마음에 성경 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갔던 것 같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무언가가 치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독을 하고 나서 받은 은혜를 사랑방과 사랑방지기 카톡에 올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올리는 글은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반응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박승남 교구 사랑방 직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많은 은혜 중 일부를 오늘 이 간증 시간에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구 목사님께서 급구 말리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된다고 세 번이나 말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절제를 못하니 급기야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듯 통독하는 100일이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픈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우리 홍익교회 100일 성경 통독이 있어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완독을 하는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사야 66장처럼 내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터라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 할 때마다 완독 카톡이 울렸습니다. 그래? 나도 얼른 힘을 내야지. 얼른 성경 읽자.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에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안으로 인해 글자가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눈은 감고 유튜브 방송을 틀어서 귀와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눈이 회복되면 다시 눈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교구에서 계속 권면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100일 성경 통독 밥상을 차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매일 통독을 마치고 필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통독이 시작되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되지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2차 성경 통독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심정이죠. 네, 통독한 분들의 심정은 같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2차 통독을 또 임하면 기대감도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참여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서로 힘내자고 끝까지 완독하자고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수에 힘이 없는 분들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완독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6쪽 근처입니다. 창세기 37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제가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의 마음도 갈갈이 찢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의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고난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문턱까지 겪게 될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의 고난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익숙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보면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자살하는 자의 심정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웠는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 또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도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고 자기가 태어나는 날 인류가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 자기가 태어나는 날 인류가 멸망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만 이런 고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세상에서 설치고 타락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고통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그 고통 자체도 힘들고 이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또 나 혼자만 낙오되고 나 혼자만 고통받는다는 소외감 때문에 낙오된 심정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요셉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단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의 가족은 복잡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지요.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둘째 부인은 라헬, 그리고 첩이 있었습니다. 셋째, 넷째 첩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첩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두 번째 첩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본부인은 자녀를 본부인 레아와 라헬이 2명이 8명을 낳았고 첩이 첩 2명이 실바와 빌하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내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은 첩인 실바와 빌하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경멸했죠. 첩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도 야곱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첩이 낳은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무시하고 첩이 낳은 자식을 무시하는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요셉이 그것을 본받아요. 요셉 또한 첩이 낳은 형대 형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이죠. 첩이 낳은 형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 아까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랬죠. 그죠? 레아의 자녀들은 없죠.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셉이 무시하고 경멸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첩의 자식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들을 무시하는 자기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또 야곱은 요셉만큼은 또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또 늦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웠던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 라헬을 닮았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죠? 유혹할 만큼, 노예를 유혹할 만큼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똑똑했던 모양이죠. 애굽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러니까 야곱과 닮았고, 지혜는 아버지 야곱을 닮았고, 외모는 어머니 라헬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표시할 때 옷으로 표시합니다. 옷으로. 네. 그래서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색깔을 입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죠. 왕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색깔은 다른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색 옷이란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셉의 신분을 보여주는 옷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손등을 다 덮을 만큼 약간 길어 보이는 옷인데 거기다 온갖 화려하게 술을 놓은 옷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아들이다, 장자권을 가졌다, 후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이 거의 막내뻘인데 11번째인데 요셉을 후계자로 여겼다, 장자로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들을 차별하고, 첩의 자식이라고 차별하고, 또 레아 자식이라고 차별하는데, 게다가 또 요셉마저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뿐 아니라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요셉 앞에서 열등감, 피해의식, 차별의식, 소외감을 느끼게 됐죠.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고자질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안 행복했을까요? 요셉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미워했다.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피의식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게 말하지 못한 말은 뭐냐면 부드럽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부드럽지 않게 말하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말하거나, 여러분 주변에 말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말할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말할 때는 말할 때마다 요셉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심할 경우는 욕설을 섞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혼자고 형들은 10명이에요.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말할 때마다 화를 내면서 말하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요셉의 하루하루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을 진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를 내서 말을 하세요. 그 사람 같이 있으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바늘방석이에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죠? 10명의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요셉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았지만은, 아버지 사랑을 독점했지만은 10명의 형들이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하루는 요셉이 자기 꿈자랑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왕처럼 높아지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에 가니까 끝에 보세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는 더더욱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4절 끝에 가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5절 끝에 가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8절 끝에 가서는 형들이 그를 더욱 더 미워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미워했다. 너무너무 미워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면 요셉의 하루하루는 진짜 숨막히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왜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양복 입었는데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한복 입고 농사 못 짓잖아요. 그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형들만 양치러 간 거예요. 형들이 입이 밖으로 나오겠죠. 왜 맨날 우리만 일시키냐? 왜 맨날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고. 형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편하게 있는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집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또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해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한테 신부를 보냅니다. 신부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예. 분명히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 그랬는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이 물어서 형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4절부터 17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물어 찾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형들의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가 있던 곳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단은요, 큰 구덩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석회암 지역이라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큰 구덩이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오는 곳이, 그런 구덩이가 많은 위험한 곳에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형들이 왜 그랬는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옵니다. 오는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답이 있어요.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채색옷을 입은 애가 오니까 쟤구나. 꿈쟁이가 온다.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라 19절에 서로 이르되 모든 형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된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든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꿈쟁이 온다. 왜요? 죽이려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세겜에 있던 양들을 도단으로 옮긴 거예요. 구덩이가 많은 곳으로. 그리고 요셉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이자 멀리서 보이자 요셉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꿈쟁이 온다. 예. 그래서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결국 계획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기 전에 그들은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겼다. 문자적으로는 채색옷을 찢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요셉을 만나자마자 채색옷을 찢어버렸을까요? 그 채색옷 때문에 차별당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는 그 상징이 뭐예요? 채색옷인 거예요. 그 채색옷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이 장남한테만 옷 사주고 여러분 옷 안 사줄 때 형의 옷을 찢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이. 요셉의 옷을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옷을 벗긴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목이 말라 죽거나 배가 고파 죽거나 죽는 곳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것이 너 굶어 죽으라는 거죠. 목이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던져버린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대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무시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럴 때 때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갔다. 아라비아의 상인들. 여러분 낙타들 끌고 짐 싣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현금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은 20개는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을 주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들이니까 틀림없이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손을 묶거나 발을 묶거나 허리를 묶거나 아니면 목에 줄을 묶어서 굴비 엮듯이 엮어서 끌고 갔을 겁니다. 너무 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요셉은 졸지에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은 어땠을까요?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마찬가지로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때리고 죽이도 문제가 없듯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때리거나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듯이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짓밟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개나 돼지나 소나 같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모함 누명을 쓰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여 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형벌을 가하는 곳입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곳이 감옥이죠. 예.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노예보다 못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고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당신이 나중에 복권되면 나를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데 당신이 내가 꿈을 해몽한 대로 복권되면 나를 좀 감옥에서 풀어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복권된 다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예.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때 야 이제는 살았다. 저 사람이 복권되면 내 억울함을 알고 나를 풀어줄 거야. 감옥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기대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배신감을 느끼겠죠. 야 내가 노예라고 감옥에 갇혔다고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절망감,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우연한 기회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리고 7년 기근을 찾아왔을 때 기근을 잘 대처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또 야곱의 집안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요셉의 신분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만큼 강렬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물론 계속 받았겠지만 형들과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졌을 것이고 틀림없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또 시도했을 것이고 기회가 되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7년 감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요셉 도단에 심부름을 간 것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에게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술 가느니 지비가 복권되자마자 자신을 도와준 욥이 기억난 거예요. 맞아 요셉이라는 청년이 날 도와줬지. 그래서 술 가느니 복근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옥에서 꺼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형들한테 복수하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한테 복수했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유인하여 도단으로 갔기 때문에 마침 도단 근처를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았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고 애굽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술 간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술 간원은 처음에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상황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는 기가 막힐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처음엔 요셉의 인생이 꼬일 만큼 꼬인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하나가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연결고리였고 그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그 끝에는 놀라운 역전 인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고리 하나하나가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때 막히고 꼬이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모든 순간들 그 순간에는 당장은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먼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게 되면 그 순간도 하나의 고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의 계획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술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술관원으로 하여금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의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실수했거나 남들이 실수했거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이거나 다른 사람 잘못이거나 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실수도 어떤 사람의 잘못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때. 예.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때는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살 때가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던 도단도 아니고 짐승처럼 살았던 보디발의 집도 아니고 억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 주변 지역에 7년 풍년이 시작되었을 때 바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인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정확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지키시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주신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못지않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육체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마음의 능력이 마음의 힘이 다르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인권도 복지도 없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청년 요셉에게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고달픈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죽거나 평생 노예로, 더 극심한 노예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의지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뭔가 의지할 것, 달콤한 것, 짜릿한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요셉이 다루기 제일 힘든 감정,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성숙해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죠. 예. 요셉의 어릴 때의 모습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요셉은 형들의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되 자기 힘만으로 이겨낸 사람은 더 독하고 모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은 더욱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겪었던 욥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빚어주실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버림받았고 물론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버림받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다. 모든 일에는 한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심을 믿고,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갈 수 없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고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특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심을 알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하고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정금같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어떤 시련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공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 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5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